안녕하세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의 부지영입니다.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작가 윌리엄 유커스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피는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혁명을 일으킨다고 말이죠. 커피에는 정신을 각성시키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 정신이 깨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독재자들에겐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의 역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이르자 유럽 전역에 커피가 퍼졌다. 원래 이슬람교도들의 음료인 커피의 인기가 올라가자 로마 가톨릭교 성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커피가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한 성직자들, 교황에게 커피를 금지해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는데, 하지만 커피 맛을 본 교황은 그 매력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네, 교황 클레멘스 8세와 커피에 얽힌 일화를 들으셨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당시 커피가 인기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700년대에 이르면 유럽 여러 도시에 커피를 파는 커피하우스, 그러니까 찻집이 흔해지는데요. 커피를 무척 즐겼던 독일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커피를 찬양하는 커피 칸타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Was ich immer alle Tage meine Tochter Lieschen sage, hier ohne Frucht vorbei.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인데요. 1750년에 이르면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커피가 재배됩니다. 사실 커피는 노예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럽 열강이 식민지에서 노예를 동원해 커피를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또 커피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커피의 쓴맛을 달콤한 맛으로 감춰주는 설탕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요. 그러면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고 오는 노예 무역이 더욱 성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흔치 않은 찌꺼기, 커피의 역사, 커피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나 라는 책의 저자인 마크 펜더그레스트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offee is not just a romantic story, it's a story of oppression.
커피의 역사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압박과 노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서인도 제도로 끌고 와서 커피를 재배했으니까 말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1700년대 초부터 마르티니크 섬에서 노예를 시켜 커피를 재배했고요. 그 뒤에 지금의 아이티에서 커피를 재배했는데요. 1791년에 아이티 노예들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노예들을 동원한 커피 재배가 중단됐습니다.
1800년대 초, 특히 영국과의 1812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서 커피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1812년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 것은 애국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미국인들 사이에 퍼졌고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커피 문화 등 프랑스 것이 더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It came originally with the first colonists.
1600년대 말인가 1700년대 초에 유럽 이주민들이 미국에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커피 인기가 올라갔죠. 흥미로운 점은 커피와 차의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카페인을 제공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차는 좀 더 부드러운 동양의 선이라고나 할까요? 불교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일본의 다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반면에 커피는 좀 더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죠.
1892년 테네시주 내시빌의 식품업자 조엘 치크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멕시코산 커피콩을 섞어서 독특한 맛의 혼합 커피를 만들었다. 치크는 내슈빌의 유명 호텔인 맥스웰 하우스에 이 혼합 커피를 공급했고 이 커피는 호텔 고객들 사이에서 금방 유명해졌다.
네, 치크는 커피를 공급하던 호텔 이름을 따서 자신이 만든 혼합커피에 맥스웰 하우스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커피 회사 맥스웰 하우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커피 회사 폴저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습니다.
A guy named Jim Folger was part of a Nantucket whaling family.
짐 폴저스란 사람은 원래 미국 동북부 낸터킷 섬의 고래잡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고래를 잡아서 고래 수가 크게 줄었을 때 1849년에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났는데요. 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죠. 폴저스가의 세 아들도 캘리포니아로 건너갔는데 짐 폴저스는 금을 캐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커피로 부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커피 콩 볶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폴저스 커피입니다.
사실 커피는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해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커피 콩을 볶으면 신선도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산소와 닿으면 얼마 안 가서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커피 포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커피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 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즉석 커피도 등장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는 모두 20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발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938년에 네슬레가 네스카페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커피를 만든 뒤 공기 중에 뿌려서 말리는 거죠. 또 1960년대에 냉동 건조 방법이 나오면서 인스턴트 커피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20세기 들어 광고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커피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어갔습니다.
Brew Maxwell House. Maxwell House is good to the last drop.
Maxwell House, Folgers 등 커피 회사들의 광고 경쟁도 한층 심해졌는데요. 커피 광고 얘기를 할 때 콜롬비아산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In Colombia, every night, new coffee beans ripen.
사실 콜롬비아는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커피 재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콜롬비아 커피 광고가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해졌는데요. 여기서 다시 작가 마크 펜더그라스트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y started to advertise with Juan Valdez, this mythical
가공의 커피 재배업자인 후앙 발데스를 등장시킨 광고가 나왔는데요. 산에서 당나귀를 타고 커피콩을 따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광고들과는 달리 이 광고에는 사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당나귀에 커피를 싣고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콜롬비아 커피는 맛이 괜찮습니다.
현재 커피는 여러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커피에 의존을 해왔고요. 지금도 커피는 에티오피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커피는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When you plant coffee seedling, it takes about 4 years before
커피의 묘목을 심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드는 셈이죠. 문제는 커피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커피를 심는 겁니다. 그랬다가 4년 뒤에 커피를 제대로 수확할 수가 있을 때가 되면은 과잉 공급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커피는 그냥 밭에서 뽑아서 쉽게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작물이 아닙니다. 바로 나무거든요. 커피가 과잉 공급되면 재배자들이 의욕을 상실해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비료를 충분히 안 준다든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이 생기고요. 아예 수확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커피 공급이 부족하니까 다시 커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커피 가격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 커피 생산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자메이카산 블루마운틴 커피와 하와이 코나 커피는 균형 잡힌 맛으로 유명한데요. 값도 굉장히 비싸서 1kg에 $80를 호가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커피가 좋은지는 개인의 기호에 달렸다고 펜더그레스트 씨는 설명했습니다.
I like it from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You know, people ask me all the time.
저는 여러 다른 나라 커피를 좋아합니다.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건 가장 좋아하는 포도주가 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거든요. 커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커피콩을 직접 볶는 건데요. 그러면 커피 맛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를 마신다는 건 정말 굉장한 경험이죠.
펜더그레스트 씨는 물에 커피를 탄 뒤 압축기로 누르는 프렌치 프레스 방식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커피,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해서 뽑아낸 진한 커피 에스프레소는 1900년대 초에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서서히 다른 나라에 소개를 했고요. 1980년대 미국의 스타벅스 회사에 의해서 에스프레소에 기반을 둔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습니다.
바리스타는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였다. 커피콩을 갈고 에스프레소를 뽑고 우유를 데우는 일을 거의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손님들과 유쾌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스타벅스를 전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으로 성장시킨 하워드 슐츠 씨는 1980년대 초 이탈리아의 한 커피하우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와 같이 에스프레소에 기반을 둔 커피를 미국에서 판매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If you hold off on your morning coffee because it has to be Starbucks. 커피의 역사 전문가인 마크 펜더그레스트 씨는 스타벅스가 질 좋은 콩을 사용하면서 커피 맛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의 어느 스타벅스를 가든 커피 맛이 똑같기 때문에 커피 맛을 획일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커피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